시편 39편 1절 제목은 침묵이 금일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영국의 비평가인 토마스 카를라일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웅변은 음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침묵한다라는 것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 또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침묵하는 것의 유익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침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싼 언어로 함부로 말을 하고 주의 말을 막 쏟아놓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리 판단을 잘해서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할 때는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의 말을 하고 또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에는 침묵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침묵은 훈련이고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습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생기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은 신앙의 최고의 상태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헬라어의 문장 구조에서 항상 처음 나오는 단어와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 강조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절제가 강조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실천하여야 그 다음에 여덟 개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self-control, 절제해야,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해야 앞에 여덟 가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절제는 물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 이전에 나오는 문맥에서 따져보면 음란한 삶, 이런 세상의 방탕의 삶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컨트롤하여 너를 지켜라 라는 절제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언어의 절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의 혀를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 죄짓는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을 침묵할 줄 알며 선한 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말을 하도록 하여라.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는 이 명언처럼 우리 스스로 침묵을 지키고 우리를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에 침묵을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죄가 유혹해 올 때에 그 죄짓는 일로부터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유혹이 옵니다. 사람들끼리 몰려있다 보면 막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요.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같이 말려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험담과 욕과 저주,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졌어요. 이럴 때 죄가 유혹할 때에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나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 나의 행동, 나의 사고를 면밀히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때, 죄가 나를 유혹해올 때, 내 마음에 죄가 막 나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나는 철저하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유혹해 올 때 아 이것은 죄인데 아 이 사람하고 이렇게 떠드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면은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입을 딱 다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얼마나 악을 쏟아놓고 저주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항공사의 그 따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승무원에게 얼마나 심한 언어로 모욕을 했습니까? 언어로 갑질을 하다가 그 항공사 망했잖아요. 그 집안이 다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흥분되고 내가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참아야 돼요. 최근에 자살한 젊은 연예인 셜리의 죽음을 놓고 그를 모욕하고 또 SNS에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자살을 선동시킨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모욕 주고 막 죽음을 막 자극시키고 이와 같은 나쁜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문화라고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 죄에 대하여 그런 죄의 유혹에 대하여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야고보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가 절제되지 아니할 때 함부로 말이 발설되어질 때 그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서 사람을 저주하고 유혹하고 죽음에 내무는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열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잘 들어줘라. 여러분 듣기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이 듣고 가서 또 뭐라고 전달할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들어주기는 잘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이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그 언어의 태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의 입에 뭐 재갈을 물립니다. 거기에다가 뭐 입에다가 멍이 같은 걸 매가지고 그걸 잡아당기면 아파가지고 말이 가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왼쪽 아파서 말이 결국은 그 사람 말에 순종하듯이 그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네가 막 함부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함부로 네 혀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아픔을 주어서 너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라. 입을 다물어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 시편 39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이 믿음의 사람 다윗과 사도 야고보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의 참된 표준은 혀를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권고하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 성도 여러분은 듣기는 잘 들어주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막 교회에 막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편 17편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치 아니했는지, 자기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는 언제나 성결하였고, 그리고 그가 결심하기를 내 입으로 내가 결코 험한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막 험한 말이 막 저주의 말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올 때 그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때 같이 말려들지 마시고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다윗은 어떻게 또 다짐하고 있는가? 시편 141편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정말 얼마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원수들이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죽을 자라고 하고 너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나는 저들과 같이 내 입을 결코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 가드를 세워주셔서 내 입이 열려고 할 때 그 가드가 워치하고 내 입을 열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칭찬의 말, 사랑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의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서 침묵을 지킴으로 그들에게 말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말로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앞에 악인들이 있을 때 침묵해야 된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 또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또다시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어떻게 퍼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악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자냐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적인 사고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경적인 원리와 프린시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이런 인간의 행동을 모르고 오직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꾀로 잔꾀를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와 같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과 함께 만약에 그들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면서 아, 그 A가 말이야 요즘 별로 안 좋더라. 그렇지? 그때 여러분이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바로 A한테 가지고 야 네 친구 B가 너에게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A는 완전 원수가 되고 아주 이게 악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거라도 부정의 말을 요구할 때 여러분 침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결코 한마디 말도 안 하겠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말을 같이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어떤 때가 침묵해야 될 때인가? 첫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비판의 말이, 험담이, 흉을 보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말을 내놓는 순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더니, 평화장로교회 권사라더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리고 여러분 없는 데 가서 여러분을 흉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비판하지 말라. 정말 말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막 말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죄 짓는 삶에 대하여 말들이 오갈 때, 아, 그 암흑에 그 사람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막 그 사람 삶에 보면, 삶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도덕적으로 보면 떳떳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그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여러분은 행동으로 나타낼 용기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범죄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짓는 삶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 짓는 삶의 그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을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발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성적으로 항상 불평, 불만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도 같이 줄을 집니다. 만성적인 불평, 불만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할 때, 집사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커피브레이크 사역자에 대해서 이런 불평이 있을 때 같이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특히 목사, 사모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말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동조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큰 죄 저지릅니다. 대개 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요, 이웃사람이 와서 흔들려고 할 때 첫 번째 하는 짓이 담임 목사 깎아내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을 깎아내리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서문학교의 폴리캅 감독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화형대로 들어갈 때 로마 군인들이 그를 너무 존경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폴리캅 감독님, 한 분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한 분만 저주해 주십시오. 가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상관에게 말해서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 감독이, 내 평생 살아온 동안 우리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깎아내릴 수가 있겠소. 나는 오직 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것이요 라고 하면서 화형대로 담대히 올라가서 불을,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서 순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때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침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침묵하는 구세주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침묵, 그 정말 고요, 잠잠함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런 힘도 없이 반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손에 맡겨진 채로 고요하게 가서 비난과 멸시와 저주를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따귀를 맞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롭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 본을 보이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침뱉음을 당해도 말하지 않고 침묵했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이 여러분 같이 뭐 옆 사람 싫다고 막 욕하는 거 그거 정말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죠. 기도하고 성령이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주여 제가 언제나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욕이나 악한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주에서 자유함. 그와 같은 죄악된 삶에서 자유함. 우리는 진정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으며 주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더 나갑니다. 시편 19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하나님께 열납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이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이 나오고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와 부정과 불평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정말 자기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선하고 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참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들이 다 하나님께 열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 26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에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리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이면 당연히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뭐 금요일 토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소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현대적 의미로 주일을 지켜서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로 삼고 정말 거룩하게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내 규례와 계명,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때 내가 몰랐던 것이 하나하나 생기지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그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건 농경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예요.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지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벌었는데 나가는 것은 더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전도서에 보면 야, 하나님이요 정말 그 벌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일생 동안 일을 하게요. 일생 동안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 버려요. 아무것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수고라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일만 죽으라고 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철 따라 비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경제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복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여러분의 늙은 삶을 또 잘 봉양하도록 아들과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고 언제나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성도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